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제 세례는 부당함 14항에서 18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자라게 하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칼빈의 글을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에 대한 기억까지도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그의 죽으심에 동참케 하시며 사탄의 지배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정욕의 힘을 약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와 연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단언하건대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물에 담가 깨끗이 씻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한 글입니다. 또 다른 글을 칼빈이 자기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성례의 가장 확실한 법칙을 제시하죠. 그것은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을 본다. 이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 신령한 것들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성례 속에 갇혀있고 쌓여져 있어서 성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성례라는 보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즉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물과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그저 우리 눈을 즐겁게 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하는 실체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례가 상징하는 바를 실제로 우리 영혼 가운데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그 안에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신령한 은혜를 담아서 실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생애적으로 놀라운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례는 목사가 하지만 목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식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신비적으로 우리 안에 공급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집례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곳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몸과 그 피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주님이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성도는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심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 중요성을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례를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는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걸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세례든 성찬이든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례의 재료는 물과 빵과 포도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고대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확증케 하고 우리의 고백을 상징하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백부장 고넬료의 예입니다. 그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가시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뭘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한 죄사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굳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세례 사역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그가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나니아가 왜 바울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죄를 씻으라고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왜 이렇게 말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를 우리의 믿음으로 깨닫는 것만큼 받고 취하고 그것에 속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의 말의 의미는 내가 죄사하여졌음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로 주께서 죄사함을 약속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바울은 믿고 있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분명히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더 확고하게 바울에게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유익과 확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아나니아가 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더 신앙의 더 큰 유익과 확신과 확증을 얻기 위해서 공적인 회중들 앞에서 증인을 삼아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 세례가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밖에는 성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칼빈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럼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주어져 있는 그 놀랍고 신비한 약속을 우리가 전혀 믿지 않고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유익이 내게 있다는 걸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요. 믿음이 없이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이미 구원의 확신과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성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확신과 그 증거, 확증은 더 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등 떠밀어서 세례를 주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지 그가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시키고 교회는 굉장히 이 절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기계적인 세례는 주의 피 흘리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에게 교회가 일방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절대로 행치 말아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칼빈의 설명처럼 세례가 우리의 고백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신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세례로 말미암아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이 중차대한 의미를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힘써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한 몸 이루기를 꺼려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고 힘써 하나로 연합되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받은 세례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세례가 행해질 때 그 세례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진정성 있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런 세례의 의미는 세례에 담기는 정신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벽을 쌓아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낸다면 그는 전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그런 모순된 삶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 안에서 성령이 결국 그런 삶을 인정하실지도 그런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의 정신이 그렇지 않은데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꺼려한다. 나는 싫다고 얘기한다. 그런 모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세례의 가치는 그 시행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칼빈이도 강조합니다. 성례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손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성례의 위험이 더해지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누가 성례를 시행하든 우리는 그 성례에서 우리 주님의 손과 인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칼빈이 충고를 합니다. 누가 성례를 시행하든 이 말은 뭐 아무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든 존경하지 않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든 그러니까 그 세례를 시행하는 그 목회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세례의 의미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들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지금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신학이나 교리 이것에 합당한 지식이나 가르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받은 세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내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 없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세례를 베푼 그 주체에 대해서 그의 어떤 그 흉허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에서 받은 엉터리 세례를 할지라도 그건 세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당시 제세례파들은 교황 밑에서 불경한 우상숭배를 일삼은 자들이 시행한 이런 세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세례가 나온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그래서 제세례파가 행한 이런 이제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을 개혁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세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마리아의 이름이 추가됐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텐데 캐톨릭에서도 영세를 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개혁 개신교회로 왔으면 세례 다시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칼빈은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는 누가 시행하든 간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함으로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주장을 우리가 논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받은 전의 세례가 엉터리였다. 나도 준비되지 않았고 성례를 시행한 주체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세례는 무효니까 다시 받고 싶습니다. 아,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이제 일반 복음식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제 개혁교회를 출석하시다가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받은 세례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한테 자기의 가족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냐고, 목사님이 계속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다시 세례를 줄 수 없노라고 얘기하니까 가족 전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다시 가족들이 전체 세례를 받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고집이죠. 예.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어이 아주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여기 우리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가 안 해주니까 자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시 세례를 받았대요.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고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베풀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세례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사함과 육체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피는 것, 영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는 것,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세례를 반드시 경건한 자들의 그 회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례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갈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순결하게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한 상태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가톨릭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를 폐기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또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온갖 미신적인 신앙에 의해서 부패했어도 할례는 그 옛날 여전히 은혜의 상징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인정할 수 없는 자들에게 받은 세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선신자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도 없고 교리도 배운 바 없는 그런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개혁교회에 와서 다시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뭔가 찜찜하니까 그거 부정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온전하게, 그건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각이고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지연된다 해도 세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자이든 타이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먼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세례가 무효 아니요? 이런 의심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확신 없이 받은 세례는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매하고 믿음이 없어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확실하고 든든하고 신실하게 서 있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받은 세례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하고 진실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먼저 받은 세례를 할지라도 소급해서 그 세례의 은혜와 그 영향력이 이후에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하게 된 자의 영혼 속에 계속 유효적으로, 그게 유효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고백 없이 회개도 안 하고 받은 세례니까 무효고 또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가 처음 받은 그 회개 세례 안에서 유효적으로 계속 실효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믿음이 없고 거짓말쟁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으로 남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꾸준히 그들 안에서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들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세례로 과거에 잘못된 세례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교정해서 그 세례의 유효성이 한 영혼 가운데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엉터리를 받아도 괜찮겠네. 나중에 다 뭐 이렇게 다시 이걸 교정해 주신다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의 고백 없이 어리석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속에 주어진 이 약속들을 전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들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엉터리로 세례를 받았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무지몽매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에 눈뜨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감사와 진정한 기쁨 없이 살아온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비로소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받은 세례가 잘못 행해진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던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이후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의 불경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할례 받았어? 무효. 다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의 육신에 가해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촉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언약을 범하는 제사장의 손으로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더럽히고 무효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살아왔지만 오직 회개를 유일한 조건으로 해서 이미 과거에 그들이 받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받은 세례를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유효한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회개에 참된 은혜와 감격을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분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재세례를 시행했다는 논제에 대한 반박.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요한의 세례와 지금 우리의 세례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과거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난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서 그 믿음에 들어갔듯이 참된 가르침이 없는 세례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시 완전한 세례를 받아야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제세파의 논리란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또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임의로 요단 강가에서 준 세례니까 그건 온전한 세례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결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거나 제자들을 파송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직접 훈련시킨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의 신학의 첫 사도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믿겨지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자들의 무지일 뿐이다 라고 칼빈이 일갈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세례를 받은 것을 문제로 삼지만 요한의 세례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세례든 절대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칼빈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나 모두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바울은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세례가.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세례가 헛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면 칼빈은 그럼 사도들부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면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도 3년 동안 그들은 주의 깨달음에 저 깨달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두 사도들의 세례도 엉터리. 그럼 다시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로 칼빈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연약할 때 받은 세례를 할지라도 지금 이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못 받은 세례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리석었을 때 받은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세례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다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칼빈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모든 세례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든 사도들의 세례든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는 세례든 누가 행하고 누가 그것을 받든지 그들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세례가 잘못되었다는 걱정이나 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인을 치심과 그 구원의 확증과 보증은 성령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 은혜의 방편을 즐거워하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세례가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진실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언제나 우리의 현실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신앙의 정도에서 휘 벗어나는 지금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성례 중에 세례는 평생의 단회적인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고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로 속죄의 자유와 감격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 고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지워지지 않는 회심의 증거로서의 공적인 증거로서의 세례에 참여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세례를 인해서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찬,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시비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되고요. 더 힘써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성화에 진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날들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여러 이유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우셔도 교회가 성찬을 공고하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찬을 앞두고 있는 성찬 사경회는 꼭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대속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성찬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